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변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는 관점 또는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제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럴 거야. 세상은 이럴 거야. 인생이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들. 그리고 또는 가치관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거기에 되게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변하거나 움직여지거나 그거를 조정할 의사가 우리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 가정, 가치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자인 찰스 크래프트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회심하였을 때 깊은 차원에서 그들의 세계관적인 가정, 가치, 충성의 대상에 대한 변화가 초래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전에 보던 자연이 그 자연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보던 그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으로 옮겨졌지? 또는 내가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늘 죄책감 가운데서 씨름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나를 의롭다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의로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복음은 기독교는 여기로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복음, 기독교를 묶어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까 기도하는데 겁 없이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겁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하기선 이렇게 말해요. 회심은 진짜 회심은 세계관의 회심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목적, 세상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도 않지만, 죄송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를 별로 하지도 않지만,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하는 일을 넘어서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기독교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에는 피상적인 행동의 차원이 있고 세계관의 차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그렇게 술, 담배를 즐기던 사람인데 술, 담배를 끊었어요. 멀리해요. 이거는 피상적인 행동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 피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교회 안에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 되면 이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세계관의 변화, 깊은 세계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의 변화예요. 피상적인 행동의 변화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인생을 이해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충성하게 되는 세계관의 차원에서의 회심이 일어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지?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죠. 그들은 매주일 예배당에 옵니다. 뭐 매주일 꼬박꼬박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종교가 있냐고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여러분 자문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판단과 정죄가 아닌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있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세계관 차원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예요. 우리 교인들은 술 담배 안 먹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회심은 이런 면에서 생각에 영향을 줘요. 제가 오늘 생각의 회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계관의 회심이라고 쓰고 싶은데 갸우뚱할까 봐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튼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아시죠? 찾아보세요,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게 필수적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하라는 게 중요해요. 뭘 하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근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한 번 변화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우리 가슴이 아니에요. 하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관점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 가운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의역 성경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한국말로 다시 옮긴 거예요.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따라하지 말고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겁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지성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 텐데 우리는 느끼려고만 하는 거죠. 머리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게 사실은 오늘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굉장히 큰 에피소드,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회심이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회심이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존 스토트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쓸 정도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거는 우리의 회심 안에 들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회심이라고까지 존 스토트가 표현하는 이 베드로의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 베드로의 변화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돼요. 우리가 13장부터 보게 되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의 종교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는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기독교를 보게 됐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는 생각의 회심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의 회심이 없이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질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의 언어가 아닌 거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두 개의 환상을 주세요. 하나는 고넬료의 교수가 하나는 베드로 자신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면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이에요. 자, 봅시다. 고넬료에게 주시는 환상이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환상 1이에요, 이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가이사랴는 그렇게 아름답대요.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본 사람을 지난달에 만났는데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나중에 저하고 한 20일 가자고 그랬어요. 날 좀 안내하라고. 항구 도시인데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졌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초대 황제죠. 해안 도시인데다가 인공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대요. 아름답게 만든 도시죠. 여기에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여기에 주재했고, 그러다 보니 군대가 주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거죠. 보통, 여기 이탈리아 대라고 나오는데, 한 600명 정도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게 한 10개가 되면 하나의 여단이 되는, 그런 건데 600명 정도의 보병인데 로마 보병이죠. 근데 보통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긴 한데 꼭 100명이다 그건 아니고 한 80명 정도를 아마 책임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근데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겠죠 지금.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다가 이것도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빼고 얘기할게요. 보통 로마에서 로마 시민들이 군복무를 몇 년을 했는가 하면 아시는 분 계세요? 20년 했어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17살 때부터 37살까지. 그리고 20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37살 돼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은 절반이에요. 1세기 후반에는 복무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 다 충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시민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복무를 하고 시민권을 얻기도 했죠. 미국도 한동안 그렇게 했었죠. 이 고넬료가 그런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윤리와 유대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그 도덕적인 면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어요. 할례 받지 않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도 꽤나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 같아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가솔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를 보낼 때도 베드로에게 경건한 부하가 있어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밑에 있는 백부장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가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심하게 썼어요.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기도의 챔피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 그건 꽝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었고요. 이방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고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3절에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9시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9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데 저녁 번제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거든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좇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기도했다는 소리가 있진 않지만. 근데 그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이 9시라고 하는 말 쓰는 거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인 관습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밤에 비몽사몽 중에 뭐 꿈을 꾼 건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낮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밝히 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봤다, 밝히 봤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넬료는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기서,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주여라는 말은 보통 자기 상관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례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군인으로서 군인 뭐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하는 사람들이에요.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뭔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 사자라는 거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천사가 격려를 합니다. 4절에, 5절에, 4절 하반절이군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이 이 고넬료와 가정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 분명하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자격을 획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들은 아휴,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해. 바보같이. 내가 바보구만.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와 구제는 믿음을 얻기 위한 준비 행위가 아니다. 또 자신이 쌓은 공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행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들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은 그 선행들 속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너그럽고 관대하게 봐주시는 덕분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는 훈장이 되거나 자격이 되진 않아요. 천사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언제나 이 균형은 중요한데, 기독교에는 이런 공로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공로주의가 그 교회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얼마 냈으니까 내가 직분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타락이죠. 천사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6절, 5절, 6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굉장히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파에 가서 한번 찾아봐. 이렇게 불친절하지 않고 베드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루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혹시 많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하는 집의 주인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까지 알려줘요. 충분한 정보죠. 요빠. 여러분 요빠 하면 생각나는 오빠 말고 요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놈들은 벌 받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끝이 요빠예요. 항구니까요. 그리고 요빠에 가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요빠에 머무는 베드로도 사실은 요나가 직면했던 그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00년 전에 그 씨름을 베드로가 요빠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게 될 것이죠. 천사가 분명한 지시를 전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썼나 하면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찾아와라. 보냅니다. 지체 없는 순종을 하죠. 군인의 장점이죠. 민그적거리죠. 저는 민그적거리는 스타일이고 방위 출신이라. 근데 제가 군목 군대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군목 하고 얘기를 하는데 군목 출신 부교역자를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예. 네. 10시간 걸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10시간이에요. 군인들의 걸음으로 빨리 가도. 그러니까 이틀 걸리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일이 있었으니까 4시쯤 출발했다고 해도 그날 5시간 이상 가겠어요.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이튿날 정오쯤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잠도 조금 자고 그냥 열심히 걸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고넬료가 본 환상이에요. 환상 1, 환상 2, 베드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시작한 시각은 언제입니까? 9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날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요빠에 도착할 무렵, 요빠로 들어갈 무렵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가 제6시예요. 플러스 6 하면 정오죠. 그래서 그걸 또 설명하기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시간이 이튿날 돼서 정오쯤 됐는데 그들은 요빠에 도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쯤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이라는 게 옥상 테라스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배도 고프지만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냄새도 났을 거예요, 분명히. 아래서 지지고 볶고. 근데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죠. 11절에, 그러니까 10절에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거는 이 거의 무화경 같은 그런 특별한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들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현상이에요.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의 모양인 것 같은데 보자기이면서 네 귀퉁이를 묶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떨어지지 않게. 근데 그 안에 내려오는 걸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듣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체가 불분명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일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과 반하는 명령을 주실 리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저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지시를 거부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70인역에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나 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다는 얘기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 음식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과 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일이 있고 그 그릇, 보자기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당연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한 거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부정한 것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뭘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환상을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아까 정오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이 환상이 끝났을 때.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냐고 큰 소리로 묻습니다. 들리죠? 베드로의 귀에도. 놀라운 타이밍이 아닙니까? 시작한 걸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19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선명하죠. 분명한 지시예요. 그 환상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한 지시예요. 근데 여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를 많은 그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구별하지 말고. 사실 그런 의미란 주저하지 마 뭐 이런 뜻이 아니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구별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구별이거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베드로는 1층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그러자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을 다 제대로 들었다면, 들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방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부르는데 어느 날 필이 와서 부른 게 아니라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나를 찾았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는 두 환상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아직도 깔끔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알 만큼은 알게 되는 거죠. 일단 따라가야 숙제가 풀리겠죠. 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이 제 시간에 잘 돼가지고. 근데 난데없이 베드로가 여기 있냐고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똑똑똑 두들겨요.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냈다. 50km에 50km. 없다 그래. 됐다 그래.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과연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23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쉬고 하루 쉬고 가겠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자기 집에. 베드로는 이런 사전 준비가 없었더라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은 자기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교제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이방 죄인으로 여겼고 이 제안을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를 시키면서 베드로를 생각을 바꾸어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뭐예요? 그게 음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백성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방인은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됐어요. 근데 이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아주 어렴풋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봐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는 이제 손님들을 환대하는, 그리고 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는 어림도 없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키면서 유대인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수세기 동안에 쌓아왔던 장벽을 복음 안에서 무너뜨리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 생각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또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전부 주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환상을 고넬료에게 주세요.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을 읽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 아니고요. 고넬료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깨달음이 와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과 이걸 주도하고 계세요. 그 타이밍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충성하는 신념이나 전제나 가정이나 가치를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이 힘들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힘들어요. 안 바꾸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사람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교회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는 이미 무두장이 심은,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도 베드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안 멈추시고 이방인의 초청을 받게 하세요. 완전 생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계속해서 밑으로 그 뿌리채 드러내세요. 바꾸세요. 베드로의 반응은 이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세 번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완고함을 읽습니다. 완고함이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완고함이죠. 우리에게 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앞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겠죠. 이런 완고함은 자기 확신이 지나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대 세계보다는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헛된 자신감이 비워지고 우리의 완악함이 교정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그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서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하고 상종할 수 없다. 너하고 교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완고함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니 캠폴로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일터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절판됐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Everything you've heard is wrong. 그러니까 네가 들은 건 죄다 틀렸어. 이런 말입니다. 도발적이죠. 기분 나쁘죠. 이런 제목.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심은 단번에 일어나는데 이후에 성도의 성화의 여정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롭게 함,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어느새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내 관심이 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목사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가 맞춰지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세요.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나는 불순종해서 욥바로 왔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가치도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들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요나의 신앙은 삐뚤어진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삐뚤어진 확신, 정치적인 확신, 민족적 확신, 또는 어떤 문화적 확신, 이런 것들 속에 묶여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만들어내.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요나가 그 전에 하나님 안 믿었냐? 믿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세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던졌죠.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삼켰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왼수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니느웨의 부흥이라고 말할 만큼 선교 역사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엄청난 역사가 니느웨 왕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대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뻐해야 마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분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도망 명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죠. 뭐 정말 분노가 치달은 거예요. 이런 분노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박넝쿨을 하나가 자라게 하셔서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드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너무나 자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너 같은 놈 쓸데없어.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를 참으시고 박넘겨 주십니다. 이튿날 근데 너무 재밌는 이 표현들이 나오죠. 요나가 또 심히 성내어 막 분노하던 사람이 심히 좋아해요. 밀란 쿤데라의 옛날에 읽은 소설이 생각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또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열심히 씹게 하십니다. 벌레는 순종하죠. 배불러 죽겠는데 다 먹어. 요나하고 달라요. 순종해요. 벌레는 먹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냥 열심히 먹고. 그리고는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중동에 요나가 다시 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끝.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요.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선교사 자신이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생각이 바뀌지 않은 선교사, 생각이 바뀌지 않은 목사, 생각이 바뀌지 않은 신자, 성도들. 교회가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베드로를,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그 자리에 그걸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언제나 박넝쿨입니다. 내 편이, 내 즐거움,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가족이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이거보다 편안한 거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본능을 넘어서게 한다고요. 평소에 싫어하고 멸시하던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의 회심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로서 옥스퍼드에서 24살에 분자 생물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그때쯤 신학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기의 회심을 기록한 지성적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인 조지 허버트를 인용하는데 이런 시예요. 창문을 지켜보는 사람, 그 위에 그의 눈을 둘 수 있고 혹은 그가 원한다면 창문을 꿰뚫고 하늘을 볼 수 있다. 허버트는 창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창문 자체를 볼 수 있어요. 너무 프레임이 예쁘고 너무 창문이 정말 정교하고 막 창문이 두껍고 창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창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또 하나 있죠. 창밖을 창문을 통과하여 밖에 펼쳐지는 자연과 창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자체의 교리와 복음과 뭐 여기를 주목하고 열심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창문만 뚫어지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완고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드디어 창문 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잠재적인 은혜의 상속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펼쳐진 자연과 하늘과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켄트 휴즈가 도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깨끗한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냅킨에다가 적으세요. 고개를 들어 이렇게 주님께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을 말하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도 없고 이들을 사랑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결코 잊지 못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완고함의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생각의 회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칼빈이 한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라틴 말로 써놨는데 주보에도 corum meum tibi off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제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